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들어오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에서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딸이 16일 날 예정대로 수술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수술할 때에 잘못됨이 없도록 주님 친히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곽정덕 권사님, 따님의 수술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군사의 수련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배정숙 군사님 군사의 수련의 은혜 가운데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생활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권사회에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민 저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은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고 난 베드로가 그 뒤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해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많은 비난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방인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것은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에게 황홀한 일이 일어났죠.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의 것이 눈에 보여질 때 그때는 황홀함이 임합니다. 베드로가 시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가운데 나타났었고 예수님의 몸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속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황홀했었는지 우리가 영원토록 여기 있고 싶다고 여기 집을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죠. 육신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보고 체험할 때 그때는 너무나도 황홀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울기도 하고 또 너무 감격스러워서 부르짖기도 하고 다 죽어가던 사람이 힘을 내어서 일어서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바로 이 황홀한 중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저 같으면 무조건 아멘 했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에게 보여진 이 환상, 하늘에서 내 귀퉁이를 메어가지고 이렇게 달아내리는 보자기 같은 것이 달아게 내려왔는데 베드로 앞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땅에 네 발 가진 들짐승들 그리고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 속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리가 있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그랬습니다. 일단 저 같으면은 잡아 먹겠습니다 할 것 같은데요.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앞에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베드로 정도면요. 베드로 정도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일단은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거절을 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즉 예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런 일이 세 번이나 있었죠. 그때 마침 고넬료가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베드로에게 도착을 했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명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아주 강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주의 말씀에 거절하는 말을 했었고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강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고넬료 집에 갔더니요 고넬료도 황홀한 중에 천사를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신문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넬료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고 그런데 고넬료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고 또 자신이 욥바에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욥바에서도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라는 것도 알고 그곳으로 정확하게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구원의 복음이 베드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고넬료가 천사를 보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넬료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천사의 말대로 실제로 그곳에 갔더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베드로가 이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놀라고 고넬료도 놀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이 무엇인가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야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쌍방간에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각기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기도 하셨고 설명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에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다른 쪽에는 천사를 보내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주시면 알려주시면 우리도 고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순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늘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때로 사도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이나 실수하기도 하면서 그제서야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하는 방식 이런 방식보다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을 많이 취하십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많이 성숙을 했을까 아니면 고넬료가 많이 성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고넬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면 누가 있을 것이고 그를 불러서 그를 모시고 와서 그의 말을 들어라.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습니다만은 베드로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지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이다. 그러나 이제 네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면요 베드로도 그냥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반응을 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고넬료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그는 아직 어린아이 성도라고 할 수가 있고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었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책 보면 알 수 있을 정도로 함께 다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고민하다가 연구하다가 나중에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베드로를 인도를 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그냥 명확하게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긴가민가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실수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떤 것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고민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그 갈등과 기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길로 깨달을 수 있는 길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를 많이 해가십니다. 이런 성도가 더 많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고넬료에게는 아주 명확한 방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이방인인 고넬료와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것과 똑같이 임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확신을 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게 이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믿는 자들에게 적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박수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한데요, 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이 비난은요, 하나님이 받은 비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도 일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도 참 일하시기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고통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해 나가고 싶은 게 있으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대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해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와 주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주 소수만 그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하게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오면 좋겠는데 늘 곁길로 나갔습니다. 분명히 목표는 적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를 가지 않고 여기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못하시는 겁니다. 제발 이리로 좀 왔으면 하고 인도를 그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안 따라갑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싶어 하셔도 일을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힘듭니다. 여러분들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도 힘들어요. 아마 이스라엘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따라오지는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였죠.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안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항을 하고 참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쉽게 해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는 성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채찍질하고 연단하고 해도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배반하고 싸우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쪽도 설득을 하고 저쪽도 설득을 해 나가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하셔도 성령을 부어준 이 유대인들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은 비난을 받아야 하셨습니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 분위기를 알 수 있는 말씀이요,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단어 하나가 그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방인들도 선택받은 민족은 자신들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의 가정이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소식은요, 큰 충격인 동시에 그들 마음 가운데 거부감과 서운한 감정을 가시게 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도, 아니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이 말 속에 이러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공식적으로 넘어가는 이 순간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불협함을 내는 것을 봅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을 왜 이렇게 의아해합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입니까? 그들만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민족입니까? 구약에는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런 사상이 전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할 때 잡족들이 섞여 있었죠. 잡족이라고 성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장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지나가면서 또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을 그들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온 기생 라합, 다윗의 고조 할머니죠. 그 기생 라합도 이방인입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 롯도 이방 여인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특별히 보내어서 먹여 살렸던 그 과부도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지역인 시돈에 속한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냈죠.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 한 명에게도 보내지 않고 이방 여인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고 죽었던 아기도 살리며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신 여왕이 있죠. 스바 여왕, 남방 여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그 남방 여왕, 그도 솔로몬의 그 말씀, 솔로몬의 입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그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 남방 여왕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멀리서부터 왔습니다. 그 여인도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멜기세덱과 그리고 욥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다 열려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살펴보면은, 그리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우월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면서도 뭔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내온 것입니다. 특히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냐면은, 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그랬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초대교회 안에 할례파가 생겼습니까? 이유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허단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즉 복음에 복종을 했습니다. 이들은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교회에서도 골수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이 조금 많이 모이게 되니까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요,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할례파라고 그럽니다. 이 할례파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지만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그들만의 그룹을 형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뿌리가 잘 뽑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면은 비난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직접 하나님을 비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찌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파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율법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미련 때문에 복음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트집 잡은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3절 말씀에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파가 트집을 잡은 것은요, 정작 할례 문제가 아니라 이 베드로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들어가서 함께 먹는 거, 이것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런 말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하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할례파들이 이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까? 도대체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 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 법은요, 성경에도 없는 법인데 유대인들의 조상, 이 바리새파의 선조들이 이 법을 만든 것입니다. 유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전. 이 유전이라고 하는 법은요, 구약 성경 율법의 기초에서 만들어낸 법인데 이 법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법인데 그 법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법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할례파 신자들은 베드로가 이 인간의 유전, 자신들의 만들어 놓은 그 유전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죠. 할례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전통에 대한 우월감, 여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유전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비판했습니다. 특히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짐승 취급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러한 우월감, 이 우월감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 여러분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월감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우월감이 교회 내에서 한 분파를 이루었습니다.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입을 모아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할례파들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우월감과 교만입니다. 이방인들을 은근히 멸시하고 우리 이 모임 속에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여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교회 내에서 이러한 우월감과 교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곳이 시무권사와 협동권사, 시무장로와 협동장로 이러한 것들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월감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파당을 만드는데 이 우월감이 활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서로 비난하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히려 근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비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찬찬히 설명을 합니다. 납득이 되도록, 오해가 풀리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했죠. 그런 베드로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비난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내 뜻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비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우월감을 다, 교만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 이방인들도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늘의 환상을 보았고 또 하늘의 소리도 들었고 또 아무 의심 말고 가라고 하시는 성령님의 명령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직접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를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저렇게 하는 것이 옳을까? 과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취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신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너무나도 많이 갈등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교회 갈등이 생길 때에 성도들 간의 의견 대립이 보일 때에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의도일까? 쉽게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문제들이 있으면 교회에 문제가 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때 성령께서 딱 한 말씀만 해주시면은 이것이 그 길이다, 내 길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주시면은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승복하고 다 순종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길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길일까 우리 잘 모릅니다. 베드로도 사실 잘 몰랐었습니다. 그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성경에서 아주 명백한 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섬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것 외에는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생각이 성경의 생각이다. 이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자세를 취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것이 100%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를 해 가시는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면서 주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비난하거나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살펴보는 것,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피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저 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십시오. 이리도 부딪혀보고 저리도 부딪혀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베드로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 가신 것처럼 우리의 길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실 겁니다. 지금을 불확실한 시대라고 그러죠.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변화가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식이 3학년 때 되면은 이미 쓸모가 없는 지식이 되어져 버린다고 지금 시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겸손한 주의 백성이 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25장 이 찬송 하나님 앞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장 찬송입니다.